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히브리서 계속 이어서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권리와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세우고
다같이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신 은혜와 긍휼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말을 바꾸면은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가? 응?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가? 그런 말씀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분량합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먹이고 입히는 것, 그것도 때로는 쉽지 않겠지만 진정 자기 자녀를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잘 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더구나 지금 같아서는 다 자기 잘난 마대 자녀 양육도 자기 방식대로 하죠. 그러니까 지나친 과잉보호로 오히려 아이들이 더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 자녀를 기르되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우리가 부모의 양육을 좋으면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 이해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기르려면 때로는 얼굴이 두 얼굴이어야 돼요. 두 얼굴이라서 어떤 그런 위선적인 얼굴을 가지라 그게 아니라 하나는 사랑의 얼굴이고 하나는 징계의 얼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것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징계라는 것이 다 나쁜 의미로만 생각하지 않으면 징계라는 말이 아이를 교육한다, 훈련한다, 또 징계한다 그런 의미의 뜻인데 우리 어린아이를 올바로 성장시키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 양육을 위해서는 교정과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씀 하나님께서도 때때로 당신의 사랑한 자녀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사용하시면 그것이 결코 미워서가 아니라 고통받는 것이 보기에 좋아서도 아니고 전제를 일러주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때로 징계, 그것이 양육의 이론으로서 그렇게 훈계하고 교육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때로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들이 어려움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는 귀중한 재산을 손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에 뒤엉키거나 인간관계가 끼어져서 오해와 불신 속에서 마음으로 쫓기는 그런 입장 속에도 충분히 놓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우리는 조용히 주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마다 사사건건 분석하고 따지는 것이 골치 아픈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연처럼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볍게 취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거들떠 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민감하고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찰한다면은 자신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 가운데 심상치 않을 때는 반드시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감하고 영적인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디서부터 이 실타래가 엉켰는지를 찾아보고 그렇게 한번 엉킨 실타래를 푸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 어떤 것은 징계로 오는 이유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 징계란 뭐죠? 바로잡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유익이 바로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료교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잡는 것이 바로 책망에서 바로 세우는 겁니다.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주어졌다는 것은 징계를 당하는 사람은 무언가 잘못 가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자기 잘못에 대해 지적해 주는 것보다 오히려 잘한 것에 대해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징계조차도 어떻게 하죠? 싫어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징계를 내내신 하나님에게도조차도 도전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꼬이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이러시깁니까? 이렇게 하실 겁니까? 어떡하죠? 따지고 대드는 경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고 그리고 징계라고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때때로 징계하심은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매를 맞는 자식은 그 종아리가 아프지만 매를 때리는 부모는 어디가 아플까요? 네, 마음이 아픈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라면은 자녀에 대해서 매도 안 되고 무관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어떡하죠? 매를 대서라도 초달해서라도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기의 감정에서 매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의 아버지는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징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원인은 그것이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을 원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길에 곧 걷는 길에 거역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의 길에서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징계가 따라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 얘기입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가 자녀됨을 인정하고 징계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뭐요?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도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런 증거로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고집하더라도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죠?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야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는 그런 증거의 모습입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형통하게 하시며 저들이 이 땅에서 우리보다 더 잘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들을 진노의 날에 내가 멸할 것이다. 진노의 날에는 내가 그를 반드시 멸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멸망받을 무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정령에서 진노함으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롯과 그 딸이 구원받습니다. 노아 홍수 때 역시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온 세상의 홍수로 인해 멸망하고 은혜와 긍휼함을 입은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심판하심이라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에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하나님의 권고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뭐가 오기 전에 진노의 날 멸망받을 자가 아닌 거로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징계해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자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의 의중이에요. 그렇다면 징계란 의미가 뭘까? 내 아들이 아니라면은 크게 잘못했는데도 대부분 뭐라죠? 지켜봅니다. 그죠? 그러면 못 본 척 합니다. 혹은 못된 놈 하고 그리고 내뱉고 지나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들이 면전에서 그런 일을 했고 그런 일을 목대했다면 어떡하죠? 못 본 척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잡고 징계합니다. 혹은 매를 들거나 안 그러면은 그에게 주어진 권리와 어떤 그런 이득권을 잠시 박탈한다 해도 바로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함이라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징계하지 않으면 뭐 같다? 사생아 같다 말합니다. 사생아. 그리스도이 당하는 고난의 징계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과 상속자로서 특권적 위치를 소유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생아란 말 그대로 정실 부인이 아닌 서자를 사생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없는 자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성도가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없으며 하만의물부터 낫다는 사실도 그저 가만히 흉내만 낼 뿐 무늬일 뿐 가짜라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을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말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잘 관찰하면 순진하지만 현명하진 않습니다. 때로 어리석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데도 제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과 잘못을 행한 아이를 돌이켜 바로 세우고자 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뭐냐면 회초리입니다. 그렇죠? 회초리. 그래서 회초리를 들어서 바로 잡고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3절에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에는 채찍이 있다. 잠언 22장 15절에도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이라. 그래서 결국 뭡니까? 초단해서라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 어른들이 아이를 초단할 때는 직접적 피부로 닿게끔 손으로 안 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아이를 초달할 때도 손으로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손은 사랑을 베푸는 감싸주고 안아주고 표현해주는 신체입니다. 그 아이가 손에서 사랑과 잔인함을 경험할 때는 정서적으로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를 때리는 거? 메인 회초리를 다스리고 손으로는 아이를 안아주고 만져주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초리를 때리고 손으로는 약 발라주는 거죠. 이건 역할은 어머니가 잘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회초리 들고 어머니가 그 녀석과 아버지 말리시고 해서 이러면서 해봐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성서적입니다. 회초리 매로서 다스리고 손으로 아이를 안아주고 만져주는 데 사용하는 것. 아이들을 징계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잔인함이나 난폭함으로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행위라면 반드시 회초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는데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분의 난폭성을 드러내고자 징계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화를 잘 내는지 화내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징계하며 우리를 바로잡고자 징계하시는 것이 징계의 의미고 목적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도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한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근실이란 단어가 그냥 성실하게 아니라 때에 딱 맞게 징계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올바른 길로 가고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당할 때 고통스럽지만 힘든 순간을 경험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또한 우리를 누구로 대하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대우하는 까닭인 것입니다. 오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가 어떤 여자 교인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무리 범죄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저를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디가 그의 애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지금 부인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그에 얼마나 많이 출석했는데요. 그때 무디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징계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이요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징계의 목적이 뭐냐? 그 10절에 잘 나타났어요. 10절.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 이제 9절에는 벌써 육신의 아버지와 또 영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육신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육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징계하는데 오직 하나님은 징계의 목적에 관한 얘기예요. 마음이 아프지만 징계하는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첫 번째 유익을 위해서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죄인 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정리하는 거죠. 얼마든지 갈아치우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새롭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의 매가 무서워서 가출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순순히 초벌을 받고 또 그 부모는 그 자식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 징계를 못마땅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항한다면 더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생각할 뿐 아니라 두 번째는 그분의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참여하려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다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고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시켜줍니다.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죠. 거룩한 무리로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원래 창조할 때 거룩한 백성으로 창조했지만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속성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자기 의중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그렇게 죄의 속성에 내버려 둔다면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에 물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함을 통해서 죄악된 것을 끊어내고 회개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많은 징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지해야 할, 섬겨야 할 그런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하다가 말씀하시다가 그 주변에 있는 아람이나 아수르나 시리아나 애굽이나 바벨 같은 그런 이방 나라를 통해서 또 최측의 막대기로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의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렇게 하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하시길 원해요?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주의 뜻대로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 거룩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길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도 가만히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잘못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면 분명히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받을 때 그럼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계 받을 때 5절을 우리에게 일러주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두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한 말할 때 낙심하지 말라. 첫 번째 우리가 징계받을 때 그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다는 것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의 경우처럼 것이 환난의 성격이라면 그것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견딘 후에는 위로와 보상은 너무나 큰 결과물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징계의 성격이라도 그것을 달게 받은 후에 임하는 성숙함, 하나님의 경험, 이것은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징계를 받을 때 주님의 징계하심을 어떻게 경히 여기거나 멸시하지 말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에도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11절에도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뭐가 지혜자냐? 징계 자체를 경히 여기거나 멸시 여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잠언 12장 역시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자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멸시한다는 것은 바로잡기를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계속 삐뚤어진 채로 내가 나가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징계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거나 멸시하지 말라. 두 번째, 책망받을 때도 낙심하지 말라. 요즘 낙심하고 귀가 꺾이는 것이 두려워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야단도 치지 않죠. 오히려 공공장소 속에서도 아이가 막 뛰고 막 소리 지르고 뭐 해도 애 기죽이지 않는다고 제지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제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또 그것이 사랑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자라서 과연 인격과 어떻게 성숙할까?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이가 잘못하거나 또는 공공장소에서 어지피려면 책망해야 되고 아이를 향해서 또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낙심할까봐 귀가 꺾일까봐 가르치거나 또 책망하지 않는 부모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낙심할 수 있고 내가 영적으로 귀가 끌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에 대해서 내버려 두세요. 징계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성도와 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꾸지란 말 때 어떻게 하라? 낙심하지 말라. 왜?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요. 의당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사랑의 행위로 그 일들을 한다고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징계의 결과는 어떤 모습을 가지냐? 11절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면 연단을 통해서 뭘 말해요?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과거 우리의 삶 자체가 육의 열매, 죄악의 열매, 미움과 시기, 질투, 원망의 그런 열매를 맺었으나 징계를 통해서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부어준 그 의의를 힘입은 성도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런 불안, 공포가 아니고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고 그 안에 거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어지는 평안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그죠? 세상이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평안은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마음속에 죄악을 숨겨도 사랑하는 자에겐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감추고 위장하여 살아간 우리에게 죄를 깨우쳐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자기 자녀에게 아들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목적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13절 보니까 곧은 길을 걷게 합니다. 곧은 길.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합니다. 매를 맞아서 쩔뚝거린다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로 간다면 그가 맞은 매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죠. 요나의 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이 회개치 않는다면 망한다고 외쳐라. 그때 요나는 아수르가 그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원수 같은 나라인데 내가 굳이 거기 가서 이방 나라까지 가서 그 사역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들 주와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고 자기 생각대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배를 타고 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바다에 큰 바람을 불어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고 또 고깃배 속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를 다시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도록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요나가 받을 사흘간의 그 고깃배 속에서의 징계는 죽음 속에서의 고통입니다. 죽음 속에서도. 그 결과 요나로 하여금 곧은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놨던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고침받게 합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도 그렇게 약 먹기가 힘들었나 몰라요. 아주 애길 때 약 먹으라면 알약 주면은 입에 넣고 먹었는데 물만 삼키고 여전히 혓바닥에 알약을 있어요. 그죠? 또 가루약 먹이면 그렇게 고개를 흔들어서 약을 몇 번씩 펼쳐버리죠. 그러면 결국은 한 대 얻어맞죠. 맞고서 먹어요. 그럼. 자, 왜 부모는 약 먹이면서까지 때리면서 먹일까? 안 먹으면 네, 더 아픔의 과정을 보여야 되니까 때려서라도 병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한테 징계하시면 고치어서 고침을 받게 하려고, 그죠? 고든 길을 가서 고침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입술을 고치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 행동을 고치고 우리 죄로 인해서 상한 영혼을 고치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느 면에 보면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어찌하든지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가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징계보다는 빨리 깨닫고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고집부리면 더 가중된 징계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안 먹는다고 뿌릴 때 얻어맞고 약 먹듯이 그럴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며 살아가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그 모습에 우리도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징계가 오는 그런 모습이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징계가 왔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생활 그 자체가 뭐죠? 징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만하다는 걸 아십니다. 그들의 교만을 꺾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의도를 하셨습니다. 그 불순종을 꺾어야 할 의도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40년입니다. 40년. 충분히 뭐 2주 만에 한 열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을 뺑뺑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 신명기 8장의 말씀이죠. 신명기 8장 2절에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주장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에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그 일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오랫동안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래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그것을 취하기에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두게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충분히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고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정탐한 횟수만큼 광야에서 헤매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상황이 조금 악화된다고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고 고개를 흔들리고 하지 않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이 있어서 하는 일들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일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좋아야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비록 어렵지만 주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다 갖춰줘야 합니까? 아니면은 가정 속에서 무릎 꿇고 합니까? 영적인 교만과 불신앙이 우리를 오랫동안 헤매게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절한 사역 이후로 것이 다시 내게 기회가 올지 그것은 의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 들어가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내가 못한다고 미뤘던 것은 내게 도무지 기회가 없이 하나님이 또한 그 일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백성들이 뭐였죠? 그들이 징계를 어떻게 당했는지 징계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했어도 또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 들어갔어도 아이 성 앞에 패전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뭐였죠? 징계였음을 또 보여주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견고하고 큰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고 7일을 돌고 또 마지막 날에 또 7일을 돌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그 성을 함락시켰어요. 그 다음에 공격 대상인 아이 성을 볼 때 아주 적은 수로 그것을 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이 성으로부터 그들이 쫓겨나야 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불순종한 결과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취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그 자신을 멀리할 것을 취하지 말라.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칠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말씀했는데 여리고서 함락 이후에 탐심이 가득한 아간이 그 성에 안에 있던 아름다운 옷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취합니다. 그 결과로 주의 진노를 일으켰고 마침내 아이성 싸움에서 패전하게 되고 이 패전의 결과가 원인이 어디서 왔냐 제비 뽑으니까 이렇게 아간에게 걸렸던 것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백성의 저주받은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일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심의 결과로 그런 결과로 하나님 징계하신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올무에 걸려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탐심 자체가 뭐예요? 탐심 자체가 우상숭배다 성경이 일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저버린 채로 세상 욕심에 이끌려간다면 그것은 영적인 삶에 있어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 영적 싸움에서는 패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이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무기력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성을 다시 치기 전에 뭘 해결했어요? 아간을 해결했습니다. 저주받은 물건을 탐내는 자를 이스라엘 중에서 제거해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영적 진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백하게 알려주신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영적인 도약과 승리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한다 해도 그것이 잘못된 경험이라면 회개하고 끊어버리지 않으면 주의 징계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입니다.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하고 얻은 아들을 죽임으로 하나님 것들 그걸 징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분명히 우리의 아내인 것을 알고도 그를 범합니다. 햇사람.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성이 아닌 햇사람이에요. 용병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별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수태였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남편을 불러드립니다. 그와 동침하면 그의 자녀인 것처럼 수비를 했던 거죠. 그것이 수포로 끝나자 다시금 요압을 시켜서 최전방에 보내서 극렬히 전사해서 죽게 만듭니다. 그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심하게 앓게 되는 얘기가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요. 다윗은 그 아이를 살리고자 금식하며 간청합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아이를 잃는 그런 아픔을 징계를 줍니다. 그 의도는 뭐죠? 불의의 열매는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거죠. 불의의 열매를 치워버립니다. 잘못한 성도에게 아픔이 될 수 있고 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는 잘못된 성도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바로 잡는 거예요. 내가 취한 부가 사람의 그 속여서 내지는 뭐 임금을 갈취해서 그렇게 부자가 된 비즈니스가 있다라면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불의로 모았던 재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 흩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의 열매는 하나님이 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것조차도 잃지 않으려고 움켜잡으면 그것은 참된 회개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의 징계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결과가 자신의 욕심의 결과가 드러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던 또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행했던 다윗 것이 바로 사무엘에 나타난 인구조사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징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역병의 징계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수를 수 있는 것, 그것이 확인이 돼서 하나님은 징계를 주십니다. 그 징계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 24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느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가디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이여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이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할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선택 사항을 주고 있죠. 그래서 징계는 기근처럼 삶의 궁색함으로 찾아옵니다. 징계를 도망 다녀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궁지에 몰리는 것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징계는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것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의 오히려 긍휼을 구하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징계 받으며 또 징계 가운데 긍휼을 구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또 그 부분에 응답하시고 받아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공인이 풍성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회개했을 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멈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그 재물을 사고 곧에 성전을 세우기로 합니다. 이외에도 성경의 신약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징계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에 내린 죽음 역시도 초대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징계였습니다. 바울에게도 가져왔던 질병이 있던 것은 바울을 자국코자 하지 않도록 바로잡기 위한 징계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우리는 뭘 당해요? 징계를 당하고 또 바로 세우고 또 의의를 먹고 또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참여하려고 우리를 징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고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징계를 시도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대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늘 징계해 주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징계를 받을 때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질병이나 사업의 문제, 가족적인 문제, 인간관계 얽힘 그런 것들이 올 때 주님께 무릎 꿇는 그런 지혜를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합당치 않는 것을 찾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말을 바꾼 사랑하는 하나님이 왜 징계할까? 그 의미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바로잡게 합니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다. 또 그분의 거룩함을 참여하기 위해서다. 그 때문에 우리가 징계받을 때 자세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벼이 멸시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의의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에게 곧은 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의 의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징계에게는 우리에게 유익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고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또 연단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향하며 거룩함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징계받을 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길 바랍니다. 그 깨달음을 갖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으려는 그런 의중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또 무릎으로 주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선데이스쿨에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폈듯이 잎으로 부족한 야곱 이미 하나님 많은 하나님 군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압수행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다루시는 모습 그럴 때 야곱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오.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넌 어떤 삶을 살았냐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기회를 주고 은혜를 부으십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속에 다가오는 환경과 어려움, 원치 않았던 고난의 십자가 또 고난의 현장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그 징계를 잘 견디고 연단되어서 거룩함과 의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고 그 결과의 모습으로서 주를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살려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